6장 20절에서 26절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주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니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6장 앞부분에는 예수님께서 안식일 때 그 병을 고치신 이야기와 그 바리새인들과 그 서기관들이 안식일 문제로 예수님과 크게 충돌했던 장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자들을 선택해서 부르셨던 얘기가 있습니다. 그 제자들을 부르시고 이제 내려오면서 있었던 얘기가 소위 말하는 평지보훈, 평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지신 것인데 마태복음에 있는 산상수훈하고 내용이 아주 흡사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처음 선포하신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을 복이 있나 복이 있다고 하셨는지를 잘 보세요. 20절에 보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고요. 21절에는요 주린 자하고 우는 자, 그리고 22절 보시면요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 이름을 악하다 하여, 그 다음의 핵심이죠. 버릴 때에는, 그러니까 버림당한 자, 가난한 자, 주린 자, 우는 자, 버림당한 자는 복이 있다. 그런데 이게 참 역설이에요. 이게 그럴 수가 없잖아, 그죠?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고민도 조금 내려가 보면 그 하늘에서 상이 크기 때문이다. 그게 물론 가장 큰 정답일 겁니다. 그럼 그거 말고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그 이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 정답은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여기서 말씀 듣고 있는 이 사람들이 다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말씀을 듣겠다고 따라온 사람들이 거의 다가요 가난하거나 아니면요 줄이거나 아니면 울거나, 이 따져보면 이쯤 전부 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고 또 사람들에게 버림받았거나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에게 가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실 이유가 없죠. 그럼 예수님의 말씀도 그렇고 저기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그 대상을 염두에 두고 그 말씀을 쓰고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나 지금이나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충성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요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왜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따랐을까요?
자신이 저지가 갈급하니까 그렇죠.
다른 거 의지할 게 없는 거예요. 진짜 자기가 붙들고 의지할 게 있는 사람 같으면 그거 붙들고 살았지 예수님 따라오지 않는다는 얘기죠. 쉽게 말해서 예수님 이외에 의지할 것이 없으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말씀 듣고 그랬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불쌍한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러다 보니 결국 그것이 나중에 길게 보면요 복이 되더라, 그런 얘기죠. 저는 우리 인생을 가만히 보면 지금은 내가 왜 이러냐 싶어서 참 힘든 게 그게 세월 지나고 나면 복이 되는 경우가 의외로 참 많고요. 그 다음에 지금 괜찮다고 해서 느긋하게 있다 보면 그것이 나중에 화가 되는 예가 굉장히 많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뭐 잘 사냐 못 사냐 아니면 내가 기쁘냐 행복하냐 이런 차원을 떠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 외에 내게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 사람, 이게 복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가난하냐 부하냐 그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럼 부자는 그러면 다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은 다 부하냐 그런 게 아니고요, 그걸로 인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드냐 안 붙드냐 이것이 그 복이냐 화의 근본 근원이 된다라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마태가 복음을 전할 때는 그랬잖아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했는데 이게 결국은 뭐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진짜 가난한 자지. 돈 없고 배고프다고 해서 가난하다. 그럼 뭐 그 이들은 다 천국 가나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하튼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든지 간에 진짜 정말 가난한 심령을 가지는 것, 다른 말로 해서 하나님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게 정말 복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 이걸 왜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부자는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외에 저 의지할 게 있는 사람, 이게 부자라는 말이죠. 아, 하나님 없어도 네, 얼마든지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면 그게 화가 된다는 얘기죠. 24절이 그 말입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이러죠. 부자라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부자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믿는 그 자체가 화라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살아야 돼요? 부유하게 살아야 돼요?
부자로 살아야죠.
부자로 살아야죠?
너무 가난하면 또 네. 힘들, 저기, 좌절하거나 실망할 게 많으니까. 네. 그래도, 뭐, 생활하기에 어렵지 않은 정도의 물질은 있어야 된다고 봐요.
썩 좋은 답은 아닌데요. 예수 믿는 사람이 가난하게 살아야 돼요, 부자로 살아야 돼요 이랬을 때 정답은요?
가난하든지 예. 부하든지 예.
자족하는 거 그것도 전 특히 좋아하는 단어는 아닙니다. 왜 그런 거 하니까 예. 자기는 좋은데 문제는요, 문제는 뭔가 남을 위해서 뭔가 해보려고 그러면 그 자족할 줄 아는 사람, 그러니까 비록 가진 건 별로 없지만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요 자기는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남을 돕거나 베풀거나 뭘 하려고 그러면 별 힘이 없어요. 자, 그런 거 감안하면
부자라야 되겠네요.
아니,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부자로 살 거냐 가난한 자로 살아야 하느냐, 정답은요? 그러니까 여기 핵심이 부자 가난한 자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해야 된다 그 말씀이군요.
마음 가난하고 물질을 부드럽게 살아서 나올 것
같아요. 마음은 가난하고 돈은 많고 그럼요. 부자지만 가난한 자처럼. 또 다른 말로 하면요, 부자든 가난한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아니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되 부자면 더 낫죠. 왜요? 가지고 있는 그 재물 가는 게 여전히요, 권력이나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진짜 돈은요, 힘이에요. 힘 있는 게 나아요, 없는 게 나아요?
힘을 어떻게 써요?
그 힘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저버리면 이게 악이 되지만, 하나님을 굳게 잡고 사는 사람에게 힘이 더 있으면 이 힘 가지고 그럼 뭐예요? 예, 교회를 섬기고 네. 형제를 섬기는데 쓴다면 이건 힘이 더 있는 거죠. 그건 네가 똑같아요. 무식한 게 좋아요, 많이 아는 게 좋아요? 많이 하는 사람들은 까불다가요, 까불다가 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무식한 게 낫지. 그래 되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잘 살려고 애를 쓸 때는 무식한 사람이 남에게 끼치는 영향력보다가 많이 아는 사람에게 끼치는 영향력이 훨씬 커요. 보세요.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이 예수를 믿게 되자 아 내가 길을 잘못 들었구나 돌아서잖아요. 돌아서는 즉시로 유대인들하고 싸워서 다 이겨버려요. 왜요? 아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아는 게 나쁜 것 아니고 재물이 많은 게 나쁜 게 아니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그게 화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잘 믿고 바른 자세로 딱 살고 있다면요, 그런 성도에게는 많이 아는 것, 많이 가진 것이 오히려 더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 무조건 가난하게 살아야 되고 가난한 게 복이구나 이럴 게 아니란 말입니다. 문제는 예수님께서 여기서 이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치거나 뭐 할 때요, 그 대상이 어떤 대상인지를 잘 보고 말씀을 가르치든지 교육을 하든지 그렇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요, 그 대상이 어떤지에 상관없이 내 하고 싶은 얘기를 그냥 던져버려요. 이거는 괜한 그 헛수고일 가능성도 있고 때로는 부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대상을 잘 보고 그게 맞춰서 움직여야 합니다. 그 예전에 좀 오래됐습니다. 오래됐는데요. 그 중학교 영어하고요, 고등학교 영어가 차이가 너무 나요. 그러니까 중3 영어하고 고1 영어에서 이 간격이 너무 벌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때 공부 잘했던 아이가 고등학교 올라가서 영어를 못 따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저 포항에서 우리 선배 중에 하나가 그걸 알아차렸어요. 알아차려가지고 포항에서 학원을 알아차렸는데 거기서 유명한 용어가 하나 튀어나옵니다. 선수학습이란 거예요. 고등학교 들어가서 공부할 영어를 중학교 3학년 마치고 난 내고 긴 방학기간 동안에요 그 공부를 딱 시켜버려가지고 들여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학교에서 그 과정을 거치고 들어간 아이들은 고등학교에서 잘하는 거예요. 얘들이 어떻게 된 거냐 보니까 다 이 학원을 거쳤어. 뭐 포항당 조금만 하니까 뭐 하겠냐 싶지만 사실은 포항에서요 학원 재벌이 된 거예요. 그 선배가 대박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포항에 있는 큰 학원 몇 개를 혼자서 다 소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하고 관계없는 학원도 이 무슨 저 뭐 지분 관계가 있어가지고요 그걸 쥐고 있더라고요. 가만히 그 포항에서 보면 진짜 학원 재벌 된 거예요. 딱 차가 난 게 그겁니다. 중3 영어하고 고1 영어 차는 이게 수준차가 너무 낮더라. 그 간격을 메워버린 거죠. 거기서 아마 제일 먼저 시작이 된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 이후에 이 선수학습 하는 거예요. 학원마다 예, 안 붙인 데가 없었어요. 이분이 다른 데서 또 보고 왔었는지 어땠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도 그걸 느끼고 있었던 참이었고 그 학원 시작했던 선배 우리 대학의 선배 몇 년 안 돼요. 몇 년의 선배니까 제가 기억하는 게 거의 맞을 겁니다. 그 차이거든요. 대상을 어떻게 잘 파악하느냐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사람들이 모여왔을 때 가르칠 때 그 사람들이 어떤 형편에 있느냐를 보시면서 이 말씀을 전하고 계시다는 걸 보면 우리는 우리 아이들을 대할 때요 이 아이들이 어느 정도의 수준이고 어느 정도의 부모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느냐는 걸 잘 감안해서 가르치고 교육해야 된다는 걸 잊지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 엄마들이 가끔 거꾸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잡아야 할 때는 안 잡고 잡을 수 없을 때 잡으려고 덤비니까 이게 안 잡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릴 때에 중요한 거는 좀 감각적으로라도 이게 저 지도를 좀 해놨다가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요 차츰차츰 풀어줘야 돼요. 풀어줘야 되고 진짜 중요한 거 하나만 꽉 잡아주고 나머지는 놔줘야 되는데 어릴 때는 제 마음대로 하도록 놔뒀다가 나이 들어서 잡으려고 그러면요 안 잡힙니다. 중학교 넘어가고 고등학생쯤 되면 부모가 이겨내기 어려워요. 이 거꾸로 가는 집안들을 제가 들어봤거든요. 저는 뭐 일찌감치 학교 선생님 잘하는 게 이런 거예요. 우리 아이들 어릴 때요. 별로 잔소리 안 해요. 사실은 잔소리 안 해요. 그러나 안 된다 하는 거 하나 딱 걸리면요. 이건 죽어도 안 돼. 그래서 제가 가끔 얘기 드렸잖아요. 남자 중에 집에서 여자 3대하고 붙어가지고 이긴 사람 잘 있냐고요? 거의 불가능해요. 여자 3대면 어떻게 돼요? 딸, 부인, 엄마. 이거 1대1로 붙어가도 쉽지 않아요. 이 여자 셋은요. 근데 3대1로 붙어가 한번 이기려고 해보세요. 근데 이게 애들이 어릴 때에 이랬기 때문에 얘들은요. 아, 우리 아빠가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하는 인식은 딱 들어있어요. 그 대신 잔소리, 첫날 만나 그런 것도 효과 없어요. 우리 아빠가 아무 말 안 하는데, 어느 문제 딱 걸리면 안 된다 하는 인식이 딱 돼서, 이게 애들이 이게 굳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넘어가고 대학 갈 때쯤은요, 일체 잔소리 안 해요. 제가 어느 대학을 가든지, 공부를 잘 하든지, 못 하든지, 심지어 시집가고 장가 간다고 그래도요, 너 좋으면 됐지. 엄마, 아빠가, 뭐, 이랬다, 이랬다, 말 안 한다. 일체 말 안 해요. 둘 다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얘기를 꺼낸 게 아니고, 저희가, 쟤들이 저 고등학교 끝나고 집을 나가기 전에 나한테 물었어요. 나중에 사람 하나 들고 오면 아빠 시험 칠 거지? 하더라고요. 당연히 쳐야지. 쟤들이 알아요. 우리 아빠는 성경 시험을 쳐도, 성경 퀴즈를 내도, 이게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희황한 그런 질문 안 한다는 거 알아요. 그냥 문제가 아주 되게 어려울 거야. 이 생각을 하고 집을 나갔던 아이니까 나중에 와서 연애를 해도요. 우리 딸내미가 그런 얘기해요. 대학교 갔는데 왜 남친이 안 생기냐고 집에 와서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요. 네가 생길 게 뭐인다 임마. 키가 크냐, 성질이 좋냐, 공부를 잘하냐. 그러다가 놀렸는데 2학년 때 그러더라고요. 사실 없는 게 아니고 하나 있는데 그동안 아이들이 사귀라고 소개는 많이 시켜줬는데 만날 때마다 머릿속에요. 이렇게 사귀어서 결혼까지 갈 수 있겠냐 없겠냐를 먼저 계산한다는 거예요. 다른 말하면 얘를 데리고 우리 집에 가면 우리 아빠한테 이게 통과될 거냐 안 될 거냐 그거부터 먼저 생각하고 안 될 것 같으면 아예 사귀는 것 자체를 안 해버렸대요. 그러다가 2학년 때 하나 만났는데 이 가능성이 있던 것 같아요. 그게 그래 연애 4년 하고 결국 시집 갔잖아요. 데려왔을 때 제가 시험 쳤겠어요 안 쳤겠어요? 안 쳤어요. 왜요? 안 쳐도 될 만큼 이미 다 해가 왔던데 뭐 준비할 때 그렇게 준비했는데 그 시험 치면 어떡할 끼고 그 시험 쳐서 떨어지면 못 잘 건데 그런 생각이 일찍이 들어갔다는 사실 자체가 고마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기르거나 아니면 주변에서 무슨 가르쳐야 되거나 이럴 때 항상 조심해야 될 거냐면요 대상을 잘 보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 말씀을 하셔야 한다. 선생님께서 그걸 잘 하셨다는 것을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죠. 22절 한번 더 봅시다.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혹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서 사람들에게 여기 요즘 표현을 드리면 왕따를 당한 거예요. 왕따를 당하고 버림을 당했는데도 기뻐하라고 합니다. 왜 기뻐하는데요? 해답은 딱 하나예요. 하늘에서 상이 크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아이들 왕따 당하는 거 있고요. 좀 군대에서 총두고 뛰어나와가지고 원천지를 휘저고 난리를 쳐대잖아요. 주된 이유가 뭐예요? 구체적인 건 몰라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따돌림을 당했거나 뭐 이럴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근데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하면요. 그렇게 힘드나요? 예수님 말씀은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그러는데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할 가능성은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문제는 그렇게 됐을 때 그걸 진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문제가 안 되죠. 근데 왜 안 되냐. 성경이 말하는 것 중에 아주 중요한 거 하나가요. 혹시나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하늘에 상급이 있다.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믿어도요 교회 안에서나 우리 삶에서 많은 문제가 자동으로 해소됩니다. 보세요. 누가가 나를 왕따 시켜가지고 나를 따돌려 버렸다. 근데 따돌린 이유가 뭔가 보니까 저게 지 잘났다고 왜 그러냐 했더니 봤더니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내가 교회 열심히 섬긴다고 그랬는데 그걸 사람들이 그렇게 뭐랄까 못되게 생각하고 저러고 나를 따돌렸더라 이러면요 하늘에 상금이 많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다 갚으실 건다고 생각을 해버리면요 그 사람들 미워할 이유가 사실은 없어지는 거죠. 그 사람들하고 굳이 상대해서 싸울 이유도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걸 믿고 그분이 나에게 이거 갚아주시라고 믿게 되면요 아무도 안 미워요. 미워지지가 않아요. 미워지지 않으니까 용서할 것도 별로 없어요. 설령 따돌림을 당한다 해도요 괜찮아요. 이거 보면 진짜 하나님 믿느냐 안 믿느냐는 게 표가 저절로 난다니까요. 지난주 제가 설교하면서 제목 붙여놨던 게 옛날에 붙여놓고 설교는 이건 진짜 저 고등학교 때 붙여놓고 아니 그때는 설교 제목으로 붙인 게 아니고요 그냥 나중에 책을 한번 썼으면 좋겠다 하고 붙여놓은 게 다윗의 연애 바울의 짝사랑 이런 거였거든요. 둘 다 하나님을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하나님께 받은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보면 꼭 짝사랑하는 아니 연애하는 것 같아요. 서로가 좋아서 있는 거 없는 거 다 좋아하면서 이러고 있는데 바울은요 정말 하나님 좋아했어요. 사랑했어요. 근데 받은 게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에서 거꾸로 고생만 죽자고 했죠. 그게 이건 짝사랑이야. 혼자서 하나님을 그렇게 좋아했는데 하나님은 바울에게는요 주신 게
우리 눈에는 없어 보이죠.
네 없어 보이죠. 뭐 받은 거 있어요 실제로 보면
하늘 가서 많이 받았겠지요.
근데 바울은요 하늘에 가기 전에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가 받은 게 하나도 없다 싶은데 바울 자신은요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어요. 바울이 왜 그렇게 행복한 사람이었냐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알아요.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보통 행복하지 않고 이 말 못해요. 지질이 고생하면서 절절절 난 엄마 같이 안 살 거야 이리 나오잖아요.
엄마 너무 이렇게 다른 말을 잘하셔서
네. 아니 그런 얘기 많이 한다니까요. 그런데 어느 엄마든 딸 보고 너도 나처럼 되기만 해봐라 이러면요 엄마는 잘 살았다는 얘기잖아요. 바울이 저는 평생에 저는 이런 사람 본 적 없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같이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돼. 이것도 한 번만 하는 얘기도 아니에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왜요? 지질이 못 살면서 이런 얘기 하나요?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삶이었기 때문에 오늘 내 모습은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베푸셔서 내가 이렇게 됐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런 감격스러운 얘기를 많이 남겼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이 땅에서 받은 거는 하나도 없어 보이는데 왜 그는 이렇게 행복할 수 있었을까? 이게 참 신기로운 거잖아요. 정답은 그거예요. 하나님께 주실 상급을 바라보고 살았기에 이 땅에서 주어진 것이 아무것이 없어 아무것도 없어도요 그렇게 행복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행복은 이 땅에서 얼마나 받았느냐에 달린 게 아니란 사실이죠. 그 결국은 예수님께서 믿는다고 해서 그런 고난을 당한 사람 정말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유는요 하늘의 상급을 믿는다면 기뻐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기 하나님 계시다는 거 믿고요 뭐 다 믿으시겠지만 그 믿는다는 증거가 뭐냐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억울한 게 별로 없어요. 서러운 것도 별로 없어요. 왜요? 하나님 계시는데 왜? 그 좋은 예는 이런 것도 있어요. 루터가 이제 교회를 개혁하겠다고 그 들고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절대 쉬운 일 아니에요. 참 그렇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어느 날 루터가 절망하고 퍼져 있을 때 그 부인이요, 그 까만 상복을 입고 나타났어요. 루터 깜짝 놀라서 누가 죽었냐고 물었더니, 예, 하나님께서 돌아가셨어요. 루터가 놀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니까 부인이 한 말이 있죠. 하나님이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당신이 왜 그 절망해서 그러고 있느냐, 그거예요. 그럼 참 미안하지만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은요, 이 절망, 할래야 절망이 되지를 않아요. 지나가는 김에 22절 한 번 더 보시면, 인자로 말미암아, 그렇죠? 인자가 무슨 말이에요? 인자, 말뜻.
말뜻은 사람의 아들이죠.
네, 사람의 아들이죠. 사람의 아들은 뭐예요? 아,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인데,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 이 말을 쓰셨을까? 그런 거예요. 사람의 아들은 결국 사람이죠. 왜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인자란 말을 썼을까요? 이 인자란 용어가 처음 등장하는 것이 그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그 인자 같은 이가 이런 표현이 나와요. 하늘에서 사람의 아들 같은 자가, 쉽게 말하면 사람 같은 이가 나타났더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람 같은데 신성이 포함되어 있는, 신성이 있는 사람 같은 이가 하는 데서 그 이 단어가 쓰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자가 라는 표현을 쓸 때는 단순한 사람의 아들이 아니에요. 모양은 사람의 아들, 즉 사람인데 그 속에 신성이 깃들어져 있는 그런 용어로 이 표현을 쓴 겁니다. 이 표현이 다니엘서에 처음 나왔었다라는 사실도 막 기억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그런 의미로 자신을 가리키는 표현을 쓰셨다, 그렇게 기억하십니다. 23절 끝에 보면요,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따른다고 해서, 아니면 하나님을 믿느라고 해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여러분들만의 일은 아니에요. 여러분 조상들이 이거 다 당하던 일이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부터요. 쭉 끝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며 심한 고문을 받되 고차에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다 치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돌로 패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고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 이제 히브리서 저게 설명될 때 이게 설명됐던 것인데요. 그 너희 조상들이 지금 너희들만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게 아니라 너희 조상들이 다 이런 어려움들을 겪었다는 거예요. 조상들이 겪어왔던 그 어려움을 여러분들이 지금 또 겪고 있는데,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건 40절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게, 이게 이제 표현이 조금 어려워요. 그런데 쉬운 표현을 쓰면 이렇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는 이것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 마치 개주 경기 같아요. 우리 조상들이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 바톤을요 잘 넘겨와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온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바톤을 들고 끝까지 뛰지 않으면요, 그 경주는 그건 저, 그 외에, 저, 스케이트 그거 있죠? 개조하는 스케이트, 이름은 모르겠다.
셔틀랙.
셔틀랙 그거 저 개조할 때 보면 참 마음 졸이잖아요. 돌다가 한 사람이 넘어져 버리면? 몇십 바퀴 돌았는 거? 다 소용없어지잖아요. 개조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니까 요 마지막 구절이,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한다는 거는 개조를 생각해보면 간단한 얘기입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믿음을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전해줬는데 우리가 이걸 제대로 달려가지 않으면 이 개주는요? 이 경주는? 온전하지 못하다. 헛사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사명, 이 바톤을 우리에게 넘겨주었고 우리는 이 길을 잘 달려가야 한다. 우리만 뛰고 있는 게 아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히브리스 이 표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여기에 갖다 대입을 해보면 너희 조상들도 이런 아픔, 이런 어려움들 다 겪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 차례다. 그러니까 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잘 이겨내가라.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다시 누가복음으로 돌아왔어요. 그럼 왜 우리 조상들이나 우리는 이런 아픔을 겪어야 하느냐는 거죠. 우리 조상들이 왜 이런 아픔을 겪었죠? 이건요, 오늘 우리도 그러하고,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앞으로 이런 어려움을요, 여전히 겪어내야 하는 거예요. 뭐, 예수님께서, 혹은 하나님께서 이런 아픔들을 한꺼번에 좀 싹 없애주시면 좋을 텐데, 왜 이게 계속되어야 하느냐, 그런 문제거든요. 간단한 답은 이거예요. 우리 조상이나 우리나 이 땅에 살고는 있는데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이걸 다른 말로 우리는 이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이죠. 그걸 레위기 표현에 빌리면 거룩해진 사람들이라는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항상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종족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종족이 다르니 세상으로부터 차별을 당하거나 왕따를 당하거나 어림을 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란 얘기입니다. 자기가 잘못해서 뭐 어려움을 겪는 거 그거는 빼고요. 그건 해당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이 땅에 살려면요. 이 땅의 사람들에게 그 문제에 관한 한 어느 정도의 핍박이나 따돌림을 당할 수밖에 없도록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세대는 거의 지나갔다고 보고요. 우리 아이들이 하는 말 중에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다른 집 아이들은 다 그래도 되는데 왜 우리만 안 돼? 이거요. 이걸 안타깝게 여길 게 아니고요. 왜 그런지를 설명해 줄 필요가 있는 거죠. 왜 우리는 그래서 안 되는지, 왜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하는지, 이게 이제 자녀들을 바르게 이끌어 줄 좋은 교육의 기회라는 거죠. 그걸 삼고 잘 가르쳐줘야 됩니다. 저는요, 아이들이 뭐 주일날 학교 가는 문제나 시험 치르는 문제나 이런 문제 참 부닥쳐가지고 교회가 앞장서서 쉽게 말하면 데모 비슷하게요. 교회가 앞장서서 이런 제도를 고치자 어쩌자 이렇게 나서는 거에 대해서 뭐 크게 찬성 잘 안 합니다. 왜요? 여러분 국가가 아니면 학교가요 아이들 신앙생활 잘 해주도록 도와주는 예는 예나 지금이나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만약에 국가가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잘 다니도록 도와주고 밀어주고 이런다 하면요 교회는 그때부터 부패하기 시작한다고 보면 돼요. 항상 교회는요 도와주지 않고 반대하고 밀어내는 사람들하고 붙어서 싸우면서 자기 신앙을 지켜왔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우리가 볼 때 뭐 학교 다니는 문제나 이런 것이 우리가 볼 때 별거 아닐 수 있지만 아이들이 그것이 아주 심각한 문제일 수 있어요. 근데 자기들 스스로 그런 문제에 부닥쳐 나가며 이겨나가야 된다. 그렇게 신앙을 가르쳐야 하는 것이지 제도를 바꿔서 우리 아이들이 교회 잘 다닐 수 있도록 그런 어른들이 만들어 가야 된다. 그런 노력을 하긴 좀 해야 되겠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저는 그런 거 보면요. 오히려 우리 아이들이 그런 문제를 스스로 이겨나가라고 자꾸 권고하고 그렇게 가르쳐 나갑니다. 왜요? 그래야 자기 신앙이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다른 집은 다 괜찮은데 우리는 왜? 이 말이 우리 아이들 입에서 안 나왔다면 우리가 뭐죠? 안 믿는 사람하고 사실은 똑같게 살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아이들이 전수가 안 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신앙인이란 어떻게 본다면요, 그 흐르는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물고기하고 닮았는지 몰라요. 내가 가야 할 방향, 내가 어디로 가야 된다는 게 분명하면요, 물 따라 안 흘러가는 거죠. 물론 물 따라 내려갈 땐 내려가지만 또 아니다 싶을 때는 거꾸로 거슬러 올라갈 수도 있는 것인데,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흐름을 그대로 따라서 함께 잘 흘러가고 있으면 우리 신앙을 저버리고 있는 건지도 모른다, 그런 뜻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뒤편에 붙여놓은 24절에 부요한 자, 25절에 배부른 자, 그리고 25절에 웃는 자가 있죠. 부자들이 무슨 죄가 많은데 하나님께서 이 부자들에게 화가 있을 거라고 말하느냐, 그런 얘기죠. 부자들 자체가 죄가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화가 될 수밖에 없고요. 26절도 제가 이미 설명한 셈입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럼 모든 사람이 칭찬 받아야 안 돼요?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았다는 얘기는 그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았다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비난받고 욕을 먹는 걸 갖다가 무조건 더 좋아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오늘날 교회가 욕을 얻어먹거나 거기 스님들이 욕을 얻어먹는 것 중에 상당수는요, 자기들이 진짜 잘못해서 욕을 얻어먹는 겁니다. 가슴 아프지만 좀 부러운 얘기 중에 하나가요, 예전에 어디서 다른 교회 젊은 부목사를 한 사람 만났어요. 자기 교회 자랑을 엄청 하더라고요. 무슨 자랑했는지 압니까? 목사님, 제가 있는 우리 교회는요, 상식이 통하는 교회입니다. 그걸 자랑이라고 해요. 근데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에요, 아, 그게 참 좋은 교회구나, 그런 감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상식이 통한다는 거는 그게 진짜 좋은 교회 맞나요? 참 서글픈 현실입니다. 쉽게 말해서 대부분의 교회가요, 상식이 잘 통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볼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상식이 통하느냐 안 통하느냐, 아니면 교인들끼리요 정말 상식적으로 일을 잘 처리하느냐, 아니면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어거지를 부리거나 엉뚱한 고집을 부리고 있거나, 아니면요 사랑과 은혜로라는 미명하에서 잘못해도 그냥 덮어버리고 지나가느냐, 이걸 가만히 따져보면 참 묘하게도요, 그 사랑이란 이름으로, 은혜란 이름으로 정의롭지 못한 공동체가 되어 있는 경우도 적지 않아요. 그래서 참 슬픈 현실입니다만 교회 안에서 그렇게 상식적이지 못한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요. 어느 날은 그래, 그 부목사가 자랑을 하기를 우리 교회는 상식이 통하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자랑을 할까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들이 상식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행동하다가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저 뭐 비난을 받는 것, 이거요 핍박 아닙니다. 이거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주변에 안 믿는 친구들, 안 믿는 이웃들에게 사실은 칭찬 받아야 돼요. 어쩌면 저는 교회의 장로 권사 투표하기 전에 추천서를 하나씩 받아보라 하면 어떨까? 단, 불신자들의 추천서. 불신자들에게 추천서 받아야 돼요. 이 말 꺼냈다가 뭐 좀 매맞을지도 모르는 일이지만, 그 추천서를 만약에 이제 확인하면 이런 거라야 돼요. 이런 거야. 얘가 교회만 안 다니면 100점인데 이렇게 교회 땡긴다는 것 때문에 100점은 못 주겠고, 90점이나 80점은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교회만 안 다니면 저거 만점인데. 근데 저 자식이 교회 가는 것 때문에요? 감정 처리되는 경우. 이게 잘합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꼭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감점을 줄 수밖에 없는데, 그것만 아니라면, 정말 남에게 모범적이고 상식적이고 앞장서서 일 열심히 하고 다 좋아야 한다는 얘기죠.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핑계대고 살랑살랑 빠지는 경우가 참 많아요. 교회 때문에 빠지는 게 아니고요. 교회 핑계를 대고 뒤로 빠지고 꿰부리는 경우, 이게 교회에 덕이 안 되는 경우가 참 많긴 하죠. 그런 경우가 아니라 사실을요.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며, 이 말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고 세상 사람들 따라서 살아갔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칭찬하는 거죠. 제가 자주 인용하는 거 있죠. 거창고등학교 그 직업 10계명, 직업 선택의 10계명 하는 거예요. 그거 완전히 역설적이에요. 모든 사람이 반대하거든 가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직업 선택뿐만 아니라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이 반대하거든 결혼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왜요? 그 모든 사람들은요, 기준이 뭐냐니까 개인적으로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한 거 요것만 노리기 때문에 다 반대한다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그러면요, 뭐 때문에 하려고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나라에 유익하고 그렇게 생각이 돼서 난 가려고 그러는데 모든 사람들이 세속적인 관점에서 반대한다 그러거든 가라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쉽지 않아요. 그것은 그 계명을 만든 그 학교의 옛날 교장 선생님이요, 교회를 살리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가운데 깨달은 사실이에요. 저 시골 학교에 학생들을 위해서 좋은 선생님을 모시려고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선생님 구하러 돌아다니고요 했는데 안 갈라 하더라는 거예요. 말은 하나님의 학교를, 하나님의 자녀를 키우는 학교를 만들고 싶다 아 동의를 하는데 막상 가자 그러면 안 가더라는 얘기예요. 그 총구석이에요. 누가 반대하느냐? 장로도 반대하고 권사도, 정말 믿음 좋은 권사도 자기 자식들 그걸로 안 보내주더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 기록한 책을 보면요, 정말 눈물 나는 그 기록이에요, 그게. 거기서 뭐가 나오냐, 그러니까, 집에 아버지, 엄마, 정말 신실하다고 말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반대해도, 너가 생각하기에 그 길이 옳은 길이라 하거든, 가라. 얘기가 거기서 나온 겁니다, 그게. 물론 그 얘기를 또, 저기, 오해하는 사람들이 또 있더라고요. 무슨 내용인지도 잘 모른 채, 아, 맞아. 이렇게 하는 것이 성공의 비결이야. 그러고 토를 달라는 사람도 제가 봤는데요. 제가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그건 절대로 성공의 비결이 아니에요. 의미 있는 삶의 비결은 될 수 있어도 성공의 비결은 안 돼요. 그게. 자, 또 넘어갑시다. 28절에서 30절까지 일단 좀 잘라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성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정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반신하여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네, 여기까지요. 이렇게 살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네? 좋은 세상이 될 것 같아요? 집에, 어떤 사람들이 돈 얻으러 왔는데요. 밥값이라도 좀 주세요. 자비라도 좀 주세요. 가는데, 밥만 뭐가 됩니까? 예, 네, 잠도 자야 되고, 보니까 목욕도 해야 될 것 같고, 옷도 좀 갈아입어야 될 것 같은데요. 해서 잘 챙겨주면요. 그 다음 어떻게 될까요?
또
또 와요? 아, 또 와요? 정답은 아닙니다. 또 와요가요? 또 와요가 맞긴 맞는데 완전한 답은 아니에요. 친구 달고 또 와요. 그래서 계속 주면요?
늘은 잡아. 일을 안 하면 얻어먹으려고.
그럼 이 말씀대로 살면 사회가 정말 아름다운 사회가 될 거라고요? 기본적인 사회 질서가 다 무너질 가능성이 있어요. 빚을 많이 졌는데, 아, 이래가 안 되겠다 해가지고, 나라에서 그 빚을 다 갚아주면요?
그러지 않죠.
누가 빚지고 갚으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요. 그것도 문제라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다 이렇게 산단다 하는 걸 갖다 안 믿는 사람이 다 안다 칩시다. 그러면요?
그걸 아기를 이용해.
예수님께서 참 기막힌 비유 하나 했던 것 중에요. 아침에 일찍 온 사람이나 늦게 온 사람이나 하루 일당을 똑같이 다 줬거든요. 그걸 보고, 아, 회사는 이렇게 운영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 모습 보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면 회사가 어떻게 될까요? 감동이 돼서 더 잘하지 않을까요? 사람은 안 그렇대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말씀이나 이 말씀이요. 어떤 사회를 어떻게,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한, 경영 기법을 가르치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보려고 마음은 먹어봐야 돼요. 왜? 해봐야 이 말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기는 되거든요. 맨날 그렇게 살라고는 제가 말씀 안 드리겠어요. 그렇게 살다가는요, 아무것도 안 될 가능성은 많아요. 그런데 한 번은요, 해보긴 해보셔야 합니다. 어느 걸로 할까요? 미천이 제일 적게 드는 걸로? 원수를 사랑하며. 그럼 이 원수를 사랑하며의 의미가 뭔가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은 자기 원수를 사랑했나요? 참, 설교하는 사람의 어려움이 이런 거예요. 설교하는 사람이 원수를 사랑하라. 이러면 듣는 성도들이 뭐라고 생각해요? 목사님은 원수 사랑하세요? 자, 이래 나오면 참 설교하기 어렵습니다. 요새 이런 말 하면 어떨런지 모르겠다만, 우리끼리 하는 얘기 합시다. 교회를 분리대책해가지고 오 목사님이 가시기로 했으니까 좀 따라가서 돕고 교회를 하나 세우세요. 그러니까 밑에 앉아 말하는지 아세요? 그럼 오 목사님 가지 말고 담임 목사님이 가시지요. 이러면요? 담임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나 아니면 뭐 할 얘기가 없어요. 목사님이 뭔지 아시죠? 이래 나오면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자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셨거든요. 그럼 예수님은 자기 원수는 사랑했어요?
목사님, 예수님한테 원수라는 게 있었어요?
있죠. 있어요. 사탄 말고 무슨 원수요? 아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원수.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원수 없다고요?
그 사람들도 예수님이 지들이 생각하는 원수지 예수님한테
아닐까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려고요? 그 말을 뒤집으면 뭐예요? 사탄의 머리를 부수러 오셨죠. 창세기에서 이미 그랬잖아요.
아니, 그게 사탄 말고 일반적인 공감하는 게였어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묻는 거는 예수님의 원수라니까. 우리 보고 원수를 사랑하러 가시는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의 원수는 어떻게 해요? 박살을 내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의 의미를 우리 잘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기의 원수는요, 누구의 원수? 우리의 원수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이 원수는 우리의 원수예요. 예수님에게는요, 예를 들어서 지사님하고 나하고 이제 붙어가지고 진짜 원수지간이 내가 싸웠다. 그 우리 둘이는 원수 지간인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예수님 보시기에는 니도 내 자식, 니도 내 자식, 둘 다 원수 지간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형제 지간이 피 터지게 싸웠어요. 서로 원수가 됐어요. 그러나 아버지 입장에서는요? 다 자식이잖아요. 여기 원수를 사랑하라는 개념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니까 사랑할 수밖에 없더라. 이런 의미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니까요. 나한테는 원수고 나한테는 밉지만 저 인간도 결국은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인간이니 이게 필요하다는 생각이에요. 여기에는요. 우리가 참 다른 안 믿는 사람에게도 모질게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모질게 못하는 이유가 싸워야 할 이유가 있는데도 못 싸우는 이유가요? 그래도 저 양반이 나중에 만약에 누가 전도해가지고 교회라도 읽고 왔는데 와가 교회를 와보니까 어? 아이고 저 인간 보니까 나 이 교회 못 가겠다 이 소리 나오면 어떡해요? 그게 무서워서 못 싸우는 거야. 제가 옛날에 누구 부탁을 갖고요 몇 번을 찾아가가지고 만나갖고 교회 나오겠다는 약속을 받고 교회 나오기까지 약속을 받고 성공한 거예요. 얼마나 기분 좋았어요. 그래서요 나오기 그 전 주간에 교회 열함을 들고 가가지고 우리 교회요 이런 분들이 계시고 이런 교회에 가줬는데 이분이요 아이고 어머니 못 가겠습니다. 그래 왜요? 열함을 넘기다가 한 사람을 본 거예요. 이 사람하고는 함께 못 있습니다. 제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러고 난 다음부터는 절대로요. 와서 등록을 하고 익숙해지기 전까지 열함을 두고 가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그래서 결국은 다른 교회로 안내를 했어요. 다른 교회 가서 다른 교회 부모님한테 인계를 잘 해가지고 그렇게 좀 잘 해주라. 참 아쉽지만 다른 교회로 넘겨보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 가가지고 잘 가면 다행인데 그래 또 안 가버리면요? 차라리 내가 붙들고 있는 게 낫는데 그러면서도 넘겼어요. 몇 년 지나고 난 후에 소식을 들었는데 그쪽에서 잘 정착하셨다 그러길래 고마운 일이긴 해요. 근데 제가 얼마나 놀란지 압니까? 요람을 딱 보더니 목사님 저 못 가겠습니다. 우린 그게 두려운 거예요.
저도 우리 초등학생 때 큰애가 작은 애가 그 친구가 신발 주머니를 애를 친 거예요. 그래서 얘가 내 누나니까 보고 쫓아가서 애한테 다 뭐라 그랬다고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걔 혼내네 교회 오면 어떡하려고 그렇게 뭐라 그랬냐고 다음부터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걔가 어디서 만나서 교회 올지도 모르는데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거예요. 그거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요. 뭐 때문에 못 미워하고 뭐 때문에 원수를 선대해야 되냐고 그러니까 위에 계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가라는 의미로 보시면 이게 말이 돼요. 이게 참 지혜롭게 해야 될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여하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요 내 분대로 내 성질대로 그렇게 못하고 오히려 도와줘야 될 사람이 있으면 요구하는 것보다 더 도와줘야 될 그런 현장도 있고요. 그래요. 저 여기 와가지고요. 저, 정기적으로 저 찾아오는 분이 계셔요. 그것도 그런 분은 사람 참 잘 알아보나 봐. 여러 목사님이 있는데 그 중에서 딱 나를 지목해서 찾아요. 그래서 제가 날짜를 적어 놨는데, 결국은 나중에 한마디 했어요. 제가 보니까 꼭, 6개월 단위로 오시네요. 그리고 언제 한 번은 제가 바쁘기도 하고 나가는 길에 또 올라와가지고 만나게 그 이름은 몰라요. 이름 모르는데 제가 민지사님한테 가서 이야기해요. 그 경상도 사투리 쓰고요. 나이 좀 지긋한 목사님 있죠. 이렇게 하고 올라와요. 경상도 사투리 쓰는 사람이 여러 개 있는데 말이죠. 그거 하면 그게 또 내가 걸려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오신 거에 대해서 고맙기는 생각하는데 이번에는 제가 못 도와드립니다. 제가 바빠서 그냥 갈 테니까 그냥 가세요. 이래가지고 아마 차비만 얻어갔을 거예요. 근데요, 저도 그런 사람 못 싸워요. 차라리 서목사한테 인기하는 게. 서목사는 잘하고요. 또 누가 잘하더라. 그건 전 싸울 능력은 없고 다룰 능력도 없긴 없어요. 근데 저는 얘기 들었는데, 누가 그런 분들 잘 다룬다고 그러는데. 근데 참 쉽지가 않아요. 박절하게 안 됩니다. 소위 그렇고요. 사업자금 내달라 하는데 밥만 먹이가 보내기도요. 참 어렵긴 어려워요. 근데 이런 분들이 묘하게 또 그렇게 찾아 맞춰서 옵니다. 하긴 뭐 옛날 우리 신대원 다닐 때 신대원 원장은요, 제주도 비행기표 끊어줬는데요. 옛날에는 어디까지 차비 달라 하더니 요새는 비행기표 끊어달라. 하필이면 나온 사람이 제주도로 가야 된다. 그래서 전화에 오면 다 엄청 전화 오는 거예요. 거의 알면서도 속기도 하고 그러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를요, 참 예수님께서 묘하게 설명하셔요. 그, 31절 있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하는데, 옛날에 제가 그, 초중고 과정을 거치면서요, 그 학교 교과서에 성경구절이 실려있는 걸 제가 두 개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교과서에 성경구절 실리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인데, 딱 두 가지가 기록된, 그 중에 하나가 여기 실렸어요. 소위 말하는 황금률이라고 했어요.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도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하는 이 구절이 기독교의 핵심 황금률이다 이러면서 그 교과서에 소개된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 이 앞에 남하고 뒤에 나오는 남하고 같은 사람을 가리킬까요? 다른 사람을 가리킬까요? 여기 약간 쉽지는 않은데요. 그 뒤에 나오는 걸 이렇게 보면,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을 대접하라고 말하잖아요. 대접해야 할 이유를 뒤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보면, 사람과의 관계를 말하기도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기도 해요. 그러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그 남은요, 다른 사람일 수도 있고 하나님일 수도 있어요.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을 참고하면, 그걸 위해서 그러면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잖아요. 이 남은 사람이에요. 앞에 나오는 남은 사람일 수도 있고 하나님일 수도 있는데, 뒤에 나오는 남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럴 수 있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내가 대접을 받고 싶다면 나도 그 사람을 대접해야 그 사람이 나를 대접하는 법 아니냐, 그런 거죠. 이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이 말 속에 하나가 더 들어가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에게 받고 싶거든 다른 사람을 그렇게 대접하라는 의미가 이 속에 담겨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이런 거 저런 거 주세요라고 기도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가 남에게 전혀 베풀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뭘 하시겠어요? 너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나한테 왜 달라고 하느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면성을 늘 생각해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받고 싶은 것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마음이 들도록 우리가 남을 대접하라, 거기에 고유에 나오는 이야기죠. 원수를 사랑하고 달라는 사람에게 더 주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주라 그러고 베풀라고 하는데, 이유 중에 하나는 가령 31절 볼 것 같으면요, 하나님께 받으려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아니면 사람들 관계에서도 그런 걸 받기를 원해. 받으려고 그러면 무슨 베푸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의미에서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이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게 그 다음부터입니다. 조금 길지만 32절에서 38절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을 나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아, 일단 여기까지 자릅시다. 여기까지 하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 은혜를 베풀고 다른 사람에게 줘야 할 이유가, 첫 번째 이유가 뭐예요? 사람들도 그리 하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사람들도 그리 하는데 너희가 그 정도만 한다 그랬더면 이거는 그러니까 기본적인 사람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아니, 죄인들도 그 정도는 하는 것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35절 보시면요.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까. 이유가 하나 같은데 그 앞에 이유는 기본 상식적인 이야기라는 말이죠. 거기다가 하나 더 덧붙인 게 뭐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그리고 하늘에 상급이 있을 것이니까 그리하라는 거죠. 일반적인 경우 외에 이유를 하나 더 덧붙여 놓은 겁니다. 왜 그래야 하죠? 35절 제일 끝에 보시면요.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신 분 아니냐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악한 자와 선한 자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아들 된 너희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줄 때에 가장 중요한 조심해야 될 게 뭘까요? 시집을 잘못 가가지고 남에게 많이 퍼주신 분들 계시죠? 줄 때 가장 명심해야 될 사항은요? 네? 네, 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요? 주는 나는 정말 아까운 거, 그다음에 힘들게 줬지만 받는 사람은요? 그걸 그렇게 힘들게 받았다고 생각을 잘 안 해요. 심지어 좀 안 좋은 경우는요, 당연한 거 아니냐? 아니, 잘 사는 형님이 동생한테 좀 주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 근데 동생이 보기엔 그래요. 근데 형님은요, 그렇게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여기 무슨 고말이 뭐죠? 35절 중간에 보세요.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바라지 말고 주라는 거예요. 말은 꼬주라인데, 바라지 말고 꼬주라 하는 거는요, 그냥 주라는 얘기예요. 오늘날 뭐 형제 간에 우애가 깨지고 아니면 교인들 간에 문제가 심각하게 벌어지는 걸 가보면요, 전부 원인이요 돈 문제일 경우 굉장히 많아요. 준 거 받아야 되죠. 받을 생각이 있으면 언젠가는 속이 상합니다. 근데요, 이게 받을 생각 안 하고 줘버리는 게 속이 편해요. 이럴 땐 거의 답이 어디서 오느냐. 이 답이, 그래서 교인들 간에 동거래 나눈다? 동거래 안 한다 하는 것도 조금 뭐라 그럴까요? 잔인하다 그럴까요? 왜요? 한 형제라고 시큰 그러면서, 사랑한다 그러면서, 돈은 안 되고. 그게 뭐예요, 또?
근데 그걸 악용하니까. 예, 너무 악용하니까.
안 받아.
능력 범위 내에서, 능력 범위 내에서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저기, 고향 가면, 저하고 어릴 적 친구가 고향교에, 하여튼 세 명이 지내요. 세 명이 지는데, 제가 한 친구한테 돈 좀 빌려달라 그러면 언제든지 빌려줘요. 어디 쓸 거냐, 언제 갚을 거냐 묻지 않고 빌려줘요. 근데 조건 딱 하나가 뭔지 아세요? 돈 빌려주면서. 이 친구한테 말하지 말라는 거야. 세 명이 친구인데 이 친구가 나한테 돈 빌려주면서 자기한테 돈 빌렸다는 이야기를 그 옆에 있는 다른 친구에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조건이 딱 그것뿐입니다. 언제 갚을 거냐, 뭐 할 거냐, 심지어 내가 이자 계산을 잘해서 줘도요 안 받으려고 해. 안 받은 다음에 내가 못 빌리잖아. 받아. 내가 강제로 줘야 겨우 받아랄까. 이런 거거든요. 근데 저 친구한테는 이 얘기 왜 하지 말라고 그러나요?
더 친하게 생각할까봐.
아이고, 그건 해석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네, 이 친구한테는 빌려줄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은 이제 직업을 확실하니까 신용이 보고.
쓸데없는 소리 다 하고 있던 이 해석이 잘 나가다나 옆으로서는. 설령 나는 빼먹어도 돈 낸다는 소리 안 할 친구예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렇다고 해서 떼먹지도 않을 거라 하는 건 알긴 알죠. 아니, 만약에 옆에 있는 이 친구한테 줬다가는요? 돌아오지도 않을 가능성이 많고, 그리하기 싫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보면요, 보증 문제라든가, 돈 문제라든가, 이런 게 걸리면 참 쉽진 않아요. 그런데, 이게 최상의 답은 아닙니다. 교인들과, 교인들 사이에 돈 거래는 하지 마라. 이게 최상의 답은 아니에요. 형제라면서, 뭐, 사랑한다면서 그래놔놓고, 진짜 어려움에 빠졌을 때요? 돈 거래는 안 하면. 돈 거래라는 것이 어떨 때는 도와줘야 할 상황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때요? 돈 거래하지 말라니까. 이게 명답은 아니에요. 예수님의 답은요? 받을 생각 하지 말고, 주라는 거예요. 그럼 어떡해. 빚져가면서 줄 수는 없죠. 사업자금 대줘가면서까지 그걸 할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니에요. 여기 있는 문제는 주로 뭐냐면요. 생사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사업자금 빌려달라고 하는데, 그것도 안 빌려줘. 받을 생각 하지 말고 주라 했다고 해서, 그것까지 다 줘야 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정말 생사의 문제, 생활의 문제예요. 먹고 사는 문제일 때는 그렇게 주라. 그게 하나님께서 내게 상급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 그래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갚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거 참 생각 한번 해보세요. 어렵잖아요. 아까 봤던 하늘에 상급하는 문제잖아요. 내가 이 친구한테 이걸 주면 이 친구는 나한테 안 갚는다. 왜 주기 싫어? 이게 정답인데. 이 하나님 표는 뭐냐면 주라는 거예요. 주면 그걸 누가 갚는다? 하나님께서 갚는다는데 이거 실천하기가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신다라는 것을 확실히 믿지 않는 한 남에게요 돈을 몽텅몽텅 내주기가 쉽지 않아요. 목숨 같은 돈을 어떻게 함부로 줘요?
보는 사람도 자기의 생계 정말 참 그럴 때는 모르지만 시도 때도 없이 그러면 그건 안 되잖아요.
아 그럼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 줄 수 없다고 말할 때는 단호하게 줄 수 없는 것도 필요합니다. 항상 주란 뜻은 아니에요 이게. 자 그러면서 또 이제 조금 넘어갑시다. 37절에 보시면요 비판하지 말라 그랬고요 정죄하지 말라 그랬고 용서 하라 그랬죠. 이유는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라는 거예요. 이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용서하라 하는 것 중에 어떤 게 제일 어려워요? 용서하는 거요? 다 어려워요. 사실 따지면 다 똑같은 거예요. 비판하지 말라고 그러는데요. 눈에 빤히 보이는데 어떻게 저 나쁜 놈 맞아요 저거. 저 분명히 나쁜 짓 하고 있어. 근데 눈 감아야 돼요? 정죄하지 말라고 해? 그럼 용서해버려? 가만둬버려요? 뭐가 잘못되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는데도 비판도 하지 말고 정죄도 하지 말고 그냥 용서해버리면 그럼 우리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마음으로 쉽게 말하면 여기에 또 어디 들어가 있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뭐라고 하실까 늘 그 점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을 생각해서 비판할 건 비판하고 비판하지 말할 건 말해야 된다. 이런 점이 이게 이제 그 문자만 생각할 게 아니고요. 그 이렇게 하는 이유가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계시니까 아 이거는 하나님께서 정죄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아, 정죄 무조건 안 하고 비판 무조건 안 하고 이게 아니고요. 이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문제일 것 같으면 해야 될 건 해야 된다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잘 염두에 두되 내 개인적인 원한이나 내 개인적인 생각이나 욕심 때문에 형제를 함부로 비판하거나 정죄하는 이런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 너 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면 38절에 답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38절 중간에 보세요.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어떻게 주죠?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줄 것이다. 넉넉하게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죠. 후히 되어 할게. 되어가 뭐예요? 예, 재어서 되로 되어 이 말이죠. 누르고 흔들면 어떻게 돼요? 옛날에 그 저기 쌀 될 때요 누르면 안 되죠. 살살 밥풀 때도요 꾹꾹 눌러푸면 안 되고 이걸 뭐라 그러죠? 그 밥풀 때 뭐 하죠 이거? 에이 밥풀 때 흔드는 게 아니고 밥을
고슬고슬하게
예 그걸 뭐라 그래요? 솥에 있는 밥을 그냥 푹 뜨가 담으면 안 되고 밥을 요렇게 해야지 이걸 뭐라 그래요?
잘 섞어서 그러나요?
이걸 섞는다 그래요? 그걸 밥을 젓는다 그래요?
아니, 젓는다고 안 하고 잘 섞는다고
섞는다 아닌데 아래 위로 섞는다가 아니고 밥을 이렇게 잘
바닥에 섞어요.
응?
섞는다 그랬잖아.
그걸 섞는다 그래요?
아니 섞는다 아니라 섞는다 이거
이렇게 섞는다 그랬는데
지방만 같은 아예 많이 달라요?
이렇게 에? 턴다 그래요?
턴다 지금 지방만 같은
아, 이 전문가들이 바쁠 때 어떻게 퍼요?
밥 젓가락 알아 그러면 알아서 이렇게 젓가락 잘 털어놔야 될 것 같아.
섞어놔라, 털어놔라.
밥이 쓰는 게 자기네들 사람들.
나 이거 안 물어봐야 되겠다. 밥을
아니, 잘 털어요 이렇게.
턴다 그래요?
글쎄, 눈이 다 되면 털어놔라, 털어놔라, 안 들었는데 섞어놔라 그러면 이제 이렇게 잘 이렇게 푸, 이렇게 그 다져지지 않게 이렇게
예, 예, 예. 밥이 이렇게 꾹꾹 눌러지지 않아서 밥을 사 이룬다?
이루는 걸 이렇게
이러는 거는 밥 조리까봐
조리
아 이거 막 다 틀린 얘기 좀 해야 하네. 저는 저게 누르고 흔들면요 전 날 생각나는 게 하나 있어요. 우리 어릴 때 고향교회에 톱밥 난로가 있었거든요. 톱밥 난로가 있으면 그 여름에 톱밥을 늘 사다가 재놔요. 사다가 재놓는데 톱밥을 이제 주로 가마니 떼기에다가 톱밥을 담잖아요. 이거 담는 사람에 따라서요 나중에 갖다 부어놓으면 3배 차이 나요.
그렇죠.
3배 톱밥을 그냥 쭉 붓고 위에 꾹꾹 누른다고 해서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밑에서부터 차고 누르고 꼭꼭꼭꼭 다져가지고 담으면요 세 가마니를 한 가마니에 넣을 수가 있어요. 갖다 부어놓으면 세 가마니가 나와요. 누르고 흔들어 아 이게 얼마나 더 많이 들어가느냐. 텃밥이 이제 잘게 된 거는 틀림없이 그래요. 우리 어머니 저기 쓰레기 봉투에 낀다고요. 뭐 그 들어 계시겠지만요 쓰레기 봉투에 낀다고 얼마나 꼭꼭 누르는지 아세요? 그거 많이 집어넣고 위에서 누른다고 내려가는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밑에서부터 차곡차곡 다지가 누르면 얼마나 많이 들어간지
바람 빼야
돼. 아니 바람 빼는 거야 뭐.
중간중간 바람 빼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저는 자꾸 느낌이요 제가 옛날에 텃밥 사러 갔던 그 생각이 나요. 언젠가 한번 갔더니요 저 가만히 넣어가지 않고 리아카를 끌고 갔는데 리아카당 얼마를 내라 하는 거예요. 그 대신 씻고 가는 건 너무 마음대로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요 리아카 내쪽 귀퉁이에 기둥을 세웠어요. 기둥을 세우고요 빙 돌아가면서 저기 포장을 쳤어요. 그러고 눌러 담았죠. 독하게 싫었던 것 같아. 그래가 이제 리아카를 끌고 오다가요 이 아스팔트 끝나고 좀 포장이 안 돼 있는데 오다가 이 리어카 앞축이요 그 돌뿌리에 털끄덕 걸려버린 거예요. 털끄덕 걸렸는데 세상에 그 리어카가 잠시 털끄덕하면서 앞을 수그렸는데 뒤에 실어놨던 톱밥이요 끼가 옛날 우리 고봉 밥그릇 모양으로요 안에 든거 보다가 올라온 게 더 많아. 근데 이게 앞으로 기울어져 버린 거죠. 죽을 뻔했어요. 톱밥에 확 파묻혔는데요. 여러분 참 미안하지만요. 톱밥에 파묻혔는데 스스로 못 빠져나와요. 몸이 안 움직여져요. 톱밥에 묻혀버렸는데 목만 더 딸랑 내놔놓고 퍽 엎어졌는데 못 나오니까 뒤에 오던 저 뒤에 리어크 걸고 오던 친구들이 쫓아와가지고요. 톱밥 파내가지고 간신히 빠져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때 이제 하나 갖다 놓고 다른 리어크 다시 가져와가지고 옮기는데요. 이 새 리어크 나오더라니까요. 얼마나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실 때요 누르고 흔들어 하나 더 하면 좋겠는데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여기 넘치도록 되어 있네요. 누르고 흔들어 꽉꽉 다져. 그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 주신다는 거 우리가 알면요 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거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그랬죠?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하는 말은 쉽게 말해서 우리가 주는 그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큰 대로 남에게 주면 하나님도 큰 대로 주실 것이고 우리가 아까운 마음으로 조그마한 데에 주는 척 흉내만 내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주실 것이다. 이 얘기를 하시면서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남에게 줄 수 있는 거고요. 하나님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면 당할 수도 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뒷부분은 시간이 이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냥 제가 설명만 쭉 할게요. 이게 또 오늘 새벽인가?
이게
오늘 새벽 본문이죠. 그러니까 쭉 보아나갈게요. 그 39절에 보시면 네? 오늘 새벽이면 여기 어제 새벽이네요. 그죠? 어제 새벽 본문이니까 막 제가 더 가볍게 할 것 같긴 해요. 39절 보니까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거든요. 의도가 뭘까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그럼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둘 다 맹인인데. 문맥으로 보면 한 놈이라도 눈을 빨리 뜨라는 거예요. 둘 다 맹인이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빨리 한 놈이라도 눈을 뜨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의미가 되느냐니까 그 앞에 보세요. 안식일 문제가 있었잖아요. 안식일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는데 너희 중에 한 놈이라도 빨리 그 말을 알아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평지복음이라고 불리는 그 말씀 하셨잖아요. 너희 중에 한 놈이라도 빨리 이 말을 알아들으라는 얘기죠. 듣고 그렇게 따르라는 얘기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그래야 둘 다 빠지는 일이 없지 않겠느냐고 물으시는 거죠. 40절 보면요.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선생과 같으리라 이렇게 돼 있죠. 예수님께서 참 수준 높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여기는 그렇게 수준이 안 높은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말에 그 청출어람이란 말 있죠. 언제 쓰는 거죠? 제자가 스승보다 나을 때. 우리는 인사를 해도요 선생만큼 되는 걸 잘했다 그러지 않냐고 제자가 잘 되는 걸 뭐라 그래요? 선생님보다? 참네. 부자지간에 가는데 아들 잘났다는 인사를 뭐라고 해요? 아들 얘 참 잘 인물 좋다 그런 걸 뭐라고 얘기해? 네? 아버지보다 훨씬 더 잘났네 이게 인사지. 야 아버지하고 똑같네 하는 거는 본전치기잖아요. 우리는 인사가요 아들이 아버지보다 더 잘났다고 말하면 아버지가 기분 나쁘나요? 아니요 기분 안 나빠요. 그게 좋은 얘기예요. 그럼 우리는 스승과 제자를 얘기할 때도 제자가 스승보다 낫다 이러면 선생님이 섭섭하나요? 요새 서목사님이 탁구를요, 얼마나 잘 치는지, 보통 한 3년, 4년 배워야 될 걸요, 1년 만에 돌파를 해가지고, 지금 가르쳐준 우리보다 나으려고 그래요. 어떨 때 못 이겨요. 대학교에 고약한 교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제자가 스승 잡아먹는다고 해서, 진짜 똑똑한 제자를 자기 후계자로 안 삼아요. 그런 경우가 있긴 한데, 그건 나쁜 선생님 이야기고. 좋은 선생님은요, 내가 가르쳐준 열심히 가르치고 도와줬는데 어느 날 나보다 더 잘 쳐버리느냐? 그게 섭섭하진 않아요. 근데 서목사한테 갑니다. 나중에 서목사가 진짜 잘 쳐가지고 어디 가가 진짜 잘 친다고 소문날 때 있잖아요. 나 한마디 할 거야. 저, 나 누가 키운 건데? 아니, 이게 왜 그러냐면, 저게, 다른 목사님 보다가 처음 배우고 시작할 때에 공 받아주는 거는, 다른 목사님보다 제가 더 잘 받아줘요. 안정적으로 받아가 똑같이 넘겨주면, 여기 빨리 늘거든요. 서목사님 처음에 타고 배우겠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이 잘 안 쳐줘요. 눈치껏 덤벼야 되는데, 할 수 없잖아요. 누가 받아줘야 돼. 근데 그때 제일 많이 받아준 사람이 내거든요. 그래서 나는 성우가 정말 잘 친다고 소문나. 지금은 이제 맞붙어가지고 밀리고 땡기고 하고 있는 중인데, 조만간 추월해서 갈 것 같아요. 우리 이야기에는요, 제자가 스승보다 낫다는 걸 좋아해요. 청출로담도 그 말입니다. 제자가 스승보다 나을 때 쓰는 표현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이상하게요. 잘 되면요, 선생하고 같을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 말 속엔 참 묘한 재미가 있어서 그래요. 그리고 우리는 제자가 스승보다 나을 수 있지만 예수님이 선생님이 됐을 경우는요, 어떤 사람도 예수님을 능가할 수는 없어요. 우리의 목표가 가령 예수님께 다다르는 게 목표가 될 수는 있지, 예수님을 능가해 가는 거는요, 아니다라는 걸 예수님께서 어느 중에 여기에 바탕에 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중에 어느 누구라도 예수를 스승으로 모시고 그분에게까지 다가가는 걸 목표로 삼으라, 그런 얘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눈뜨라는 얘기도 예수 믿으라는 얘기고, 예수를 스승으로 삼으라는 것도 예수 믿으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들보 얘기에 나오는데, 이건 하도 유명한 얘기니까 나도 간단하게 하고 지나갑시다. 사람이 참 이상하게요, 남의 눈에 있는 거는 잘 보는데 뭘 못 봐요? 자기 거는 잘 못 본다. 그 다음에 42절 보면요,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이 얘기는 쉽게 말해서요, 좋은 열매를 맺으라는 얘기잖아요. 열매 얘기만 나오면 교인들 중에 상당수가요, 이 기가 죽어요. 근데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좋은 열매 맺으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 믿으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무가 좋은지 안 좋은지는 뭐 보고 한다? 열매 보고 알지 않느냐. 그래서 너희가 좋은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요? 예수 믿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다른 표현들 다 연결해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시고 하는 이 말씀을 받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을 받아야 45절에 보면 선한 사람은 마음에 사는 선에서 선을 내고 이러는데요. 마음에 그럼 어떻게 선을 삼느냐? 여전히 예수님의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받아들이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유명한 집 짓는 얘기를 해요. 집 짓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여기는 주추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하면 기초를 잘 세워야 되죠. 기초를 든든하게 세우는 게 뭐냐? 47절 보세요.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가를 보여주리라. 행하는 자가 바로 뭡니까? 집의 기초를 잘 쌓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집 지을 때 기초를 잘 다져라, 이 얘기가 아니고요, 내 말을 듣고 행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위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라고 말씀했으면, 받아들였으면 그 다음에는요, 그 말씀대로 행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면 뭐하냐 하는 사람이 많아요. 성경을 근데 안다는 건 무슨 뜻이냐? 내가 깨달은 그 말씀대로 행해보면 그 말씀의 의미를 진짜 알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서는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라고 하시면서 반드시 그 말씀대로 살아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살아보면 그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를 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네요. 그래서 성경을 잘 안다는 것은요, 그 머릿속에 지식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 알게 된 그 지식대로 네, 살아가느냐 안 가느냐. 살아가는 사람이 말씀을 아는 사람이고 그 말씀의 참된 의미를 알게 되고 그런 거죠. 그래서 뭐 우린 다 예수님 잘 믿는 상태니까요. 여기 말씀이 있는데 이게 당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이게 얼마나 도전적인 말씀이었는지를 잘 생각을 해보면 오늘 또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어려운 일을 우리가 받아들였고 그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느냐 하는 걸 생각해보면 참 감사할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주에 7장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